마침내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주국방의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원전 개발을 할 수 없었던 여러 문제점 중 상당수가 해결됐고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원자의 필요성이 급부상한 것인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상 배수량을 기준으로 할 때 4천에서 5천 톤 사이에 유도탄 탑재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SSGN으로 건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설령 지금 당장 국산 원자물 건조한다 할지라도 과연 한국이 제대로 된 원자물 만들 수 있겠냐고 비관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물 건조하는데 최대 걸림돌이었던 한미원자력협정의 추가 개정과 미국의 지원 여부,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방해, 그리고 과연 원자력 잠수함이 한국에 필요하냐는 국내 반발과 막대한 예산의 확보 등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원전 반대론자들은 한국이 원자물 만들 깜냥도 되지 않으면서 너무 무리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관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원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첫 원전 건조 계획인 362 사업이 계획됐던 2004년이라면 몰라도 지난 20여 년간 눈부시게 발전한 지금의 대한민국에게는 원전 건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해 국민적 지지와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언제든 건조가 가능한 수준인데요. 심지어 일부는 포작 4에서 5천 톤급 원자력 잠수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미국 원전에 준하는 8천 톤급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이 핵폭탄을 탑재해서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원자에 대해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개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로를 이용해 추진하는 잠수함으로 주요 선진 군사강국이라면 반드시 보유하고 있는 군사강국의 상징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수하고 핵무기와 결합할 경우 상대할 적이 없는 최강의 결전병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로를 통해 산소와 전기를 무제한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중간중간 수면 근처에 올라와서 공기를 보충해야 작전이 가능한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수중에서 계속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강력한 원자력 덕에 수상함대에 맞먹는 고속으로 주행이 가능한데요. 다만 원자로가 크다 보니 함의 체급이 커지고 저속 운행 중에도 원자로를 멈출 수 없어서 소리가 크다는 게 단점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말입니다. 최근에는 큰 선체빈 공간에 이중탄성 마운트와 흡음재를 바르고 스크류와 흡음 타일을 개선하면서 정숙성이 크게 높아져 이제는 무조건 원점이 재래식 잠수함보다 좋다는 게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도 원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다행히 흐름도 좋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원자력 사업을 미래 사업으로 선정해 각종 지원을 제공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8년까지 약 4천억 원을 투입해 2030년 세계 SMR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ISMR 노용 사업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원자로 사업이 활기를 띠자 더 가볍고 효율이 높은 차세대 원전 개발에 대한 기대가 늘고 있습니다. 국산 원자로를 탑재한 순수 국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는데요. 만약 이 장치를 선박에 탑재하게 되면 저렴하면서 우수한 소형 원자로의 양산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작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원자력 잠수함에 사용할 만큼 믿을만한 원자로를 확보하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시로 프랑스가 있는데요. 프랑스는 핵추진 항공모함과 원자력 잠수함에 탑재할 원자로를 자국산 상업용 원자로인 K-15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발 중인 군함에는 K-22 원자로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 원자로는 상업용 원자로이지만 HLEU를 사용한 덕에 전용축 상업용 원자로치고는 발전 효율이 높아 군용으로도 문제가 없는데요. 사실 과거에 민간에서 사용하던 원자로의 순도는 군용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실제로 질이 떨어지는 원자로의 경우 연료봉의 농축률이 0.7에서 3%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발전소는 돌릴 수 있어도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인데요. 그래서 과거 기술자들은 발전소형 민간 원자로를 사용해 핵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HLEU를 사용하는 원자로가 상업용 원자로의 새로운 표준이 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HLEU는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의 약어인데요. 간단히 말해 저농축 우라늄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는 농축률이 높은 핵연료란 뜻입니다. 그래서 농축률이 5에서 20%인 핵연료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중수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냉각과 감속 능력이 떨어지는 경수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가 5에서 2%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군용으로 사용한 K15 원자로도 상황에 따라 5에서 20%의 고순도 LEU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핵무기로 전환이 가능한 고농축 핵물질이 아니지라 국제적인 규제도 없습니다. 핵확산방지조약 NPT와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핵무기용 고농축 핵물질을 농축할 수 없는 한국이 원자물 만드는 데 쓰기에는 그야말로 딱 좋은 원자로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 2004년 고순도 LEU를 사용하는 원자로가 탑재된 원자력 잠수함을 독자 개발하는 비밀계획 362 사업이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하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사업이 전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당시 핵잠수함이 없어진 이유가 한 언론이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보가 유출되면서 주변국의 압력 때문에 핵잠수함 건조 사업이 백지화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 숨겨졌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당시 우리 정부의 성향을 고려할 때 정말로 자신이 있었다면 외부의 눈치 따위를 보느라 원전 건조를 포기할 일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애당초 362 사업이 당시 한국이 시도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도전이었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이제 막 IMF를 극복한 동북아의 중진국이었습니다. 그만큼 기술 수준도 지금에 비하면 크게 뒤처졌는데요. 원전 개발에 꼭 필요한 기술인 소형 원자력 기술만 하더라도 그다지 내세울 만한 게 없었습니다. 일례로 당시 한국이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개발한 반디육시 원자로는 성능상 러시아가 핵잠수함용 원자로 쓰는 OK650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크기가 너무 커서 4에서 5천톤급 원자력 잠수함에 탑재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기술로는 4천톤 이상의 잠수함을 제작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지금이야 수상 배수량 3,300톤, 수중 배수량 3,700톤에 달하는 도산안청호급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이 우수해졌지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배수량 1,200톤 규모의 장보고급 잠수함을 운영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20년 전 대한민국의 역량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실패 가능성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해군에서도 내부적으로 실패 가능성이 높은 원전 개발보다는 함대방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적에 유용하고 대양해군의 중추가 될 이지스함을 먼저 건조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정부는 동북아의 분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원전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원잠 사업이 백제화된 대신 2022년 현재 대한민국 최강의 군함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건조가 무사히 진행된 것입니다. 즉 당시 알려졌던 다른 열강의 압력으로 한국이 원전 계획을 취소했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란 것이죠. 한국은 선택과 집중 과정에서 원잠을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판이 달라졌습니다.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원자력 건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정도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설계 수준, 건설된 원전의 신뢰성과 안정성, 발전 단가 등 각 분야에서는 한국보다 나은 국가도 있지만 종합 성능 면에서 대한민국이 이길 국가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원전 개발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20여 척의 국산 잠수함을 직접 생산하면서 세계적인 잠수함 개발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4천에서 5천톤급 잠수함의 설계와 건조 정도야 그다지 어렵지 않을 정도인데요. 물론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만약 한국의 첫 원자력 잠수함을 납, 비스무트 원자로나 토름 원자로 같은 4세대 원자로를 탑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순도 LEU를 사용하는 원자로로 잠수함용 원자로를 설계한다면 당장 사업을 시작한다는 전제하에 아무리 길어봐야 10년이면 핵잠수함의 실물을 보는 게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막을 기술적 난점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첫 원전 건조 사업이 백지화된 지 거의 20년이 지난 2022년 현재까지도 아직도 많은 이들이 원전 건조에 반대합니다. 먼저 원점은 비싸다는 것입니다. 원점 찬성론자들이 예상하는 수상 배수량 4천토크 원점의 단가는 최소 1조 7천억 원인데요. 이는 비슷한 배수량을 목표로 현재 설계가 한창 진행 중인 도산 안창호 배치2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연료병의 교체와 원조로의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하면 실제 비용은 3, 4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원점은 너무 큽니다. 수심이 낮고 복잡한 서해나 남해 연안에서는 배수량이 4,000톤이 넘는 원자력 잠수함이 단일 항로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정해진 길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같은 길로만 다니다 보면 아무리 좋은 잠수함을 만들어도 적에게 탐지당해 격침당하기 쉽습니다. 즉 무적의 원점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지형에서는 만능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한국이 숨겨뒀던 기술들이 들어가면 이 주장들은 모두 반박이 가능합니다. 우선 한국 독자 기술력으로 제작하면 원점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기존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원점이 없다면 한국은 북한이 만든 핵잠수함에 실린 ICBM 한 발을 막기 위해 훨씬 큰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심할 경우 북의 핵공격에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점이 있다면 이런 비대칭적인 위협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어집니다. 즉 우리가 북한에 대응할 여러 안보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가성비 무기라 할 만합니다. 그리고 우리 잠수함 전력은 어차피 이원화될 예정입니다. 배수량 1800톤급의 재래식 잠수함인 9척의 소논이람이 서해와 남해 연안을 막고 도산 안창호급 배치1과 배치2가 수심이 깊은 동해나 제주도 남단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구조인데요. 그러므로 도산 안창호급의 원점 몇 척이 더해진다고 문제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압박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은 군함 부족으로 고심 중입니다. 전 세계 바다를 모두 관리해야 하는데 중국 해군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중국으로 압도할 해군 전력을 아시아에 배치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중국에 맞설 군함을 건조하라고 부추기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를 증명하는 게 호주입니다. 미국은 호주에게 핵잠 기술 이전을 발표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 개발하는 농축률 20% 수준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막을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달리 말해 이제 대한민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원잠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